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준비 작업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앞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그 규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그저께 또 오늘 읽고 묵상한 민수기 5장과 6장의 말씀은 이 정결과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5장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 근데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6장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부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하기로 스스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이라고 하죠. 근데 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나시린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서원한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은 삼손과 같은 경우랑 조금 다릅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적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규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드렸다고 나오는데 이 몸을 드렸다는 표현은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금지하신 명령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나시린의 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나시린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 소산물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이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들을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이들이 횡설수설하게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례들을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회막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시린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 소산물들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포도 소산물을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나뉘는데 하나 해석은 뭐냐면 포도주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포도주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가나안 땅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주 산물이 뭐냐면 바로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당시에 다산과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으로 본다면은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가나안이 자랑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 부요함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커다란 포도송이입니다. 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지를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송이 포도소산물들,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즉 이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대해서 너희들을 경계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나시린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이제 견해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포도주와 독주와 이 포도소산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에게 금지된 건 뭐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자연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아주 내추럴한 상태로 머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근데 머리를 계속 길게 하고 머리를 그냥 단정하지 않게 뭐 손질도 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고 표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민수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될 건데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비슷한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요구를 하시는데 뭐냐면 삭도를 이용해서 그들의 전신을 다 밀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밀고 누구는 절대 손도 대지 말고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이 다른 것 속에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한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머리를 자르지 말고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머리를 기르는 일이 나시린에게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어떤 외적인 분명한 표시라는 겁니다. 이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하나의 외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금지시킨 건 뭐냐면 시체와의 접촉입니다. 부정한 시체나 어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사장들도 자기의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그 장례식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의 장례식조차 갈 수 없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류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높은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류였죠. 근데 오늘 이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대제사장과 똑같은 엄격하고 가장 높은 그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잔인한 기준이죠. 그런데 이 기준, 또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엄격하고 정말 높은 그 기준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서원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가볍지 않고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과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시는지는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2절은 나실인이 부정해졌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의도치 않게 부정해졌을 때에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의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좀 밀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날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원했던 그 기간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배상제는 뭐냐면 서원을 파기했을 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값을 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배상제의 제물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1년 된 숫양입니다. 그 서원을 파기한 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서원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합당한 값이 뭐냐면 1년 된 숫양이에요. 근데 1년 된 숫양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제일 비싼 걸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큰 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 아주 크게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앞서서는 번제를 또 드리고 있죠.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이 제물과 같이 다 태워지고 완전히 없어져야 될 만큼 중대한 심각한 죄를 졌고 심각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죠? 나실인이 지금 의도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의도치 않게 죄를 졌습니까? 의도치 않게 죄를 졌죠. 이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경우를 정말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계신 겁니다. 다 태워서 완전히 말살시켜도 될 만큼 심각한 죄인으로 하나님이 취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지만 죄에 대해서 타협하시진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을 절대 낮추시지 않는 분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실인의 서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처럼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별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시린을 상징적으로 대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죠.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레위인이나 나시린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심각한 거룩함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지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저에게 오는 심각한 도전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 거룩함의 기준이 우리에게 점점 모호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직면한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행동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의 거룩한 헌신과 우리의 그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 없죠. 우리는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